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봅니다. 성경 본문의 역사를 따르면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요. 이 성경 배열과 성경 역사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서 성경을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들을 사실 잘 이렇게 맥을 못 잡으셔서 성경이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열왕기 상하 역사서를 볼 때도 성경이 어렵다 그랬던 게 이유가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쪽 유다의 역사를 구분하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왕들이 섞여서 나오고 선지자들이 막 계속 나오니까 좀 어려웠어요. 근데 남쪽, 북쪽 나누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이렇게 맞춰서 이해를 하면 배경이 어떻고 이 시대 배경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죠. 역사서를 한번 다시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다니엘 왕조였죠.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남쪽에는 두 지파, 북쪽에는 열두 지파. 그리고 이 북쪽에서는 그 우상숭배를 섬기는 남쪽의 정통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섬기면서 우상숭배가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했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지은다 그럴 때 누구의 길을 쫓아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그건 다한 가지의 우상 숭배했던 역사를 따라갈 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다니엘 왕조라 그랬잖아요. 다윗 왕조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의 왕들이 역사를 이어가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복잡해요. 이렇게 반란도 일어나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래서 구왕조, 아홉 왕조의 19명의 왕이 약 208년 동안 나라가 지속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BC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눈이 뽑혀지고 이런 안타까운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연도는 좀 기억을 하세요.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쪽의 선지자들은 대표적으로 예후, 스가랴,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같은 분들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멸망 때, 포로 때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왕조 19명의 왕약 208년 제일 대표적으로 악했던 왕조가 누구였어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내 이세벨.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아주 극악을 떨죠. 이때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사역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호세, 아모스 이런 분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남쪽도 북쪽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북쪽이라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니들은 앞으로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누굴 보내주셨다?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안 보내시면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오면 니들이 잘하는 거고 안 해도 할수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는데도 우상 숭배하는데도 그게 남북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다 나라가 망하게 되죠. 나라는 망하게 될때 이제 포로를 2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침략을 했을 때 여호야김 3년에 이때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1차 포로들이 잡혀가는데 왕족, 귀족들 잡혀갑니다. 이때 제일 먼저 잡혀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일찍이 아주 이스라엘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잡아가서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식민지 정책을 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바벨론화 되어진 사람들을 다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삼는 굉장히 탁월한 정책들을 폈는데 실패한 거죠. 다니엘에게서는.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이에요. 바벨론화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벨론화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가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줬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정말로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는데 선교적 삶을 감당했던 위대한 믿음의 삶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포로 잡혀갔던 분이에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느부갓네살 8년 때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왕족,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게 돼요.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마지막에 잡혀가는 거예요. 거의 다 잡혀가고 별로 바벨론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9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과 떨어진 사람들이 서로서로 이제 다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세요. 포로 시절 잡혀간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지금 보내신 거잖아요. 선지자가 대표로 누구예요? 한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은 에스겔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속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분이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멸망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저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이스라엘 전체 지도고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인데요. 이 포로 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고 바벨론에서도 다니엘과 에스겔이 사역을 했어요. 즉 586년에서부터 516년까지 70년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 이후에 다 포로가 귀환한 이후에도 이제 남아 있었던 그 수산성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건이 바로 저 지역에서 있게 되는 거죠. 포로들이 다 귀환했어요.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 말살 정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땅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멸망 이후에 포로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포로 시대의 역사, 이 포로 시대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뭐가 하나가 상실되냐면 뭐를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뭐를 못하는 거예요? 예, 제사를 못 드렸어요. 제사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전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지만 참 정성스럽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그 제사 드렸던 곳,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성전 파괴로 나타납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되리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역사가 왜 망하지? 절대 그럴 일이 없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곳에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곳이 부끄럽게 되고 그곳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곳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곳에서 그 70년 기간 동안 정말로 그리워했던 것이 있다면 고향 땅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성전 제사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소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성전으로 성전을 질 수 있게끔 다시금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랬어요.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다? 첫 번째, 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1091면 같이 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 지금 70년 동안 포로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스라 1장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포로될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70년 동안이구나. 그럼 70년 이후에는 뭐 한다? 돌아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29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지금 예레미야가 한참 이스라엘 망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을 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예요? 망하지만 망하는 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29장 지금 이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있죠. 내가 너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 줄 아냐?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은 모르고 너희들은 오해하기도 쉽고 잘 모르는 내가 아나니. 그러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재앙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곧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에 포로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소망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들이 예배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 귀한 줄 모르고 성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그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이 말한 대로 그럼 나가라 그러고 야단을 칠 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나가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얘기예요? 잘하라는 얘기죠. 너 안 그러면 혼나 그러면 혼내겠다는 얘기예요? 혼 안 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혼 안 내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철없는 애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나 혼날 거야. 나가야 되나 봐. 이렇게 말길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모르는 게 철이 안 난 거예요. 믿음의 철이 안 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은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참 대화하기가 어렵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늘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는 사람과의 관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대한 아멘하는 태도들을 잘 못 갖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태도가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살 줄 알아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걸 참 선하게 이해할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그 뜻을 이해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입어서 이 관계를 참 선하게 지혜롭게 하는 은혜들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참 어렵죠. 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아멘하는 삶이 아주 체질화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아멘 할 줄 아는 것, 그 굉장한 은혜입니다. 말씀할 때 아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모습이에요. 특히 이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세계관이 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는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은혜들을 늘 체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되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같은 귀한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망한다는 얘기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망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에 아멘하는 거지 듣기 싫은 얘기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상관없어요. 내가 듣기 좋으면 그냥 아멘이고 내가 듣기 싫으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곧 멸망할 인간들의 마음밭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 아멘이 안 되면 아 이게 성경이 그랬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열려져 있지 않으면 세상 것에 열려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이 안 되면 그 이야기는 내 생각이 말씀보다 늘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요. 말씀보다 내 판단이 위에요. 이러면 하나님보다 누가 높은 거예요? 내가 높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게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세상.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결과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자기 중심의 형식적 예배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삶을 참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셨던 약속들을 하나님 지키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패역했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그래도 포로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 같이 보이냐면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무릎 꿇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을 강제로 무릎 꿇려서라도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는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강제로 무릎을 꿇려서라도 예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예배를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된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와 이 에스라서를 이렇게 볼 때 뭘 볼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일까를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성전 중심의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보면 교회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의 삶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사회봉사가 아닙니다. 뭐 구제사역 예,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선행되어지고 그 예배자들이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회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관계도 맺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배 없이 다른 일들을 하면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뭐가 약해지냐면 생명력이 약해져요. 교회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가 괜찮고 근사한 것 같지만 그 생명의 역사가 절대로 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사역도 지속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와야 지속적으로 좀 모든 사역도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의 역사가 70년을 건너뜁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데까지 약 70년의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곳에서 산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나 우리 개인적으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70년도 말고 한 1년만 예배를 못 드리는 곳에 가서 산다.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참 힘들겠죠. 얼마 전에 목사님이랑 같이 어딜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한 6, 7개월쯤 되셨어요. 한 10개월쯤 되셨어요. 요즘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러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로 살아도 설교를 안 하고 사니까 내 영혼이 메마르는 것 같다고. 설교를 하고 말씀 준비를 하고 말씀을 대하면서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목사의 생명도 말씀 전하는 데 있어요. 성도의 생명은 말씀 듣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말씀, 찬양, 기도 이거 맨날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요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죽으면 교회가 죽고요. 교회가 죽으면 세상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 포로시대 70년 동안 이들이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포로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 같은 에스겔 같은 대표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소수의 그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게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이 사람이 바벨론을 이기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왕이 돼서 한 일이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는 일이었거든요.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데나 가서 예배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해요. 아무거나 갖고 가서 하지 말고 성전 기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다 돌아갔다. 결국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사모했어요. 하나님 사모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은 다시 예배 앞으로 가는 거였어요. 성전 앞으로 가는 거였어요. 단순히 고향 앞으로 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땅은 척박했을 거예요. 폐허 같았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나와요. 바벨론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 제일 잘 살았던 데예요. 그러면 제일 잘 살던 곳에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1세, 2세가 된 거잖아요. 우리 이민 역사가 좀 한 100년쯤 되면. 그러니까 2세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돌아갈 수 있겠느냐. 고향 땅으로. 그럼 지금이야 만약에 한국이라 그러면 한국은 지금 잘 사니까 살만하니까 돌아갈 수도 있겠죠. 고민도 되겠죠. 그런데 옛날 같아요. 6.25 때랑 비슷해요.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전쟁 끝나고 다 망했어요. 1950년대 이민 왔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70년 지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겠냐고요. 돌아가시겠어요?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포로로 있다가 뭐 돌아간다. 아니요. 그렇게 막 억압당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그런데 돌아갑니다. 뭘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이들의 돌아가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이었어요. 그것 위해서 돌아가요. 그것 위해서. 굉장히 귀한 장면입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정말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사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첫 번째 복이면 두 번째 복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고 살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된 우리들의 삶이 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자의 삶.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의 근원으로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길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이거를 심어줄 수 있다면 최고의 부모의 사명 감당하는 것일 겁니다. 제일 좋은 부모, 제일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을 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좋은 부모잖아요. 하나님 예배 이거 가르쳐주고 이거 물려줄 줄 알면 최고의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걸 줄 수 있다면 그 받는 사람에겐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거죠. 영원한 생명의 은인의 삶을 사는 거죠. 예, 지금 에스라서는 시작하면서 그걸 선언해주고 있어요. 이 에스라는 굉장한 분이에요. 에스라가 이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오는 역대 상하를 기록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에스라서는 이 보면 포로 그 시기가 있는데 1차, 2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바벨론 포로에서 이게 아니에요.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보면 제일 먼저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수룹바벨이 돌아오게 되고 수룹바벨이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이게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예요. 그럼 학계 스가랴라는 분이 돌아오고 예수아랑 수룹바벨이 1차 포로를 데리고 귀환하게 됩니다. 2차 포로를 귀환하게 될 때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오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잡혀가는 것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가지만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서 돌아와요. 근데 2차로 돌아왔던 이 에스라가 굉장한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려니까 이 신앙교육, 역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쭉 풀어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그래서 역대상하는 포로 이후에 돌아온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교육하기 위한 역사 교과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에스라 그 역대상하를 보면 시작부터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아담에 둬요. 아담에.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부터 족보를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어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방돼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의 역사를 역대상하에서 아주 길게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과서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그 시대에 있는 성경들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말라기, 학계, 스가랴 이 내용들이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해주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 전은 다 언제요? 포로 이전의 이야기들이에요. 선지자들도 그러고 역사서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 에스라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면 포로 귀환과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고요. 학계 스가랴를 보면 성전 재건 시에 백성들을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준 그런 선지자들의 사역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고 역대상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분도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에스라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 운동을 아주 굉장히 멋지게 주도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해요. 그리고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예배와 성전 중심으로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분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돌아오면서 에스라의 내용을 이렇게 1장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성도들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에스라 1장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라 1장 4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나서 이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6절 다 같이 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예.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눈에 확 오는 단어가 즐거이라는 단어예요. 즐거이. 기쁨으로 이런 뜻이에요. 기쁨으로 즐거이. 포로에서 돌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잘 살던 최고의 인류 국가에서 아주 못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기뻤어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해야 되는, 재건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거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리는, 귀한 물질을 드리는 일에 그들이 마음이 어땠다? 기쁘고 즐거웠다. 근데 그 돌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다른 짐승과 보물로 어떡하고? 돕고 그랬어요. 돕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아주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이에요. 두 번째는 돕는 이들이 있어요. 돕는 이들이. 이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즐거움과 도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도움. 제가 이 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굉장히 감사한 게 우리 예배당 건축하는 일들이 이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음을 인하여 참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돕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볼 때 아,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가 없는가,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돕는 이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들이 되어질 때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늘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가,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늘 확인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원리가 동일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리가 동일해요. 기쁨과 순적함입니다. 기쁨과 순적함. 시작이 기쁨과 순적함으로 나가요. 그러나 방해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이미 받은 말씀과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되어지면 그 과정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큰 기쁨,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큰 즐거움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죠. 지금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게 기쁘고 예배드림이 즐겁고 구역 모임이 행복하고 성도들끼리 만나서 뭘 하는 것이든지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 모두 나누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